요한복음 17장 20절에서 26절까지입니다. 단결에 대한 예화들이 참 많습니다. 징기스칸도 그의 아들들에게 화살을 가지고 뭉치면 살아남는다는 교훈을 했었습니다. 이거 초등학교 도덕교과서에 나오는 이야기였지요. 우리나라 임진왜란 때에도 이순신 장군도 단합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는 말을 했고요. 이승만 대통령도 최근에 근래사에서 그런 이야기를 했죠.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 미국의 건국의 아버지로 통하는 벤자민 프랭클린도 뭉치지 않으면 죽는다. Join or die 라는 말을 했습니다. 아주 가깝게는 오바마 대통령도 2009년 취임 연설에서 우리는 하나, Yes, we are one 그랬었죠. 오늘 본문 말씀에도 교회는 하나가 되어야 함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지상에는 셀 수 없을 만큼의 교단과 교회가 널려 있습니다. 교회와 교파가 아무리 많고 다양해도 교회는 하나입니다. 교회는 독수형인 churches 쓰는 게 아니라 단수형인 church를 씁니다. 하나기 때문에. 교회 안에 다툼과 싸움과 알력이 없는 교회가 없습니다. 그런 교회를 찾고자 한다면 아마도 평생을 찾아도 못 찾을 겁니다. 교회가 갈라지고 또 싸우고 또 갈라지고 이렇게 하면서 지금까지 내려왔습니다. 그럴지라도 교회는 하나됨을 위해서 늘 기도하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 이 말씀 중에 21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우리 안에 있게 하사 그래. 이게 우리를 갖다가 소우리, 돼지우리를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들 안에 있게 하사 이런 의미입니다. 여기에서 본문에 그들은 누구입니까? 그들은 예수의 직제자들입니까? 직제자.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을 위시한 열두 제자들, 아니면 조금 더 넓게는 70인 전도단원들, 조금 더 넓게 하면 500여 형제들, 예수의 승천을 목격했던 제자들, 가르칩니까? 문맥상으로 보면 아닙니다. 그들은 사도들이 키워낸 제자들, 즉 후대 제자들을 가르칩니다. 예수께서 하늘로 가신 다음에 땅 위에 남겨져 있는 사도들이 길러낸 제자들. 그들이 바로 이런 후시대의 제자들을 가르친다면 이 말씀은 오늘 21세기에 살고 있는 보스턴에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싸우고 깨어지고 갈라지는 이런 보스턴 땅의 교회의 현실 속에서 우리 주님은 우리들에게 하나 될 것을 명령하고 있다고 보아야 합니다. 우리 주님이 지상에 계시는 동안에 많은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셨는데 항상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주 예수님의 기도를 듣고 기쁘게 응답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이 땅에서 기도하셨던 그 많았던 기도 가운데 아직까지도 이루어지지 않고 이루어질 기미도 안 보인 것이 무엇인지를 아십니까? 바로 우리 주님이 오늘 본문에서 하신 바로 이 기도입니다. 우리 주님이 성부 하나님께 기도하신 우리가 하나 되게 하소서라고 하신 기도 제목은 아직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주님의 능력이 부족해서 이루어지지 않은 게 아니라 우리의 어두움과 악함 때문에 주님의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말입니다. 싸우고 갈라진 교회 속에는 예수 없습니다. 하나 된 교회가 서로가 생각이 달라서 갈라지면서 자기들 속에 예수가 계시고 자기들이 진리래요. 없어요. 싸우는 교회는 지가 주장하는 게 진리고 지가 주장하는 게 예수지. 죽었다가 살아나신 예수 없어요. 거기는 우리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신 제목은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는 데 있었는데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하나됨, 일치, 연합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이걸 깨달아 알아야 일치할 수 있지요. 교회 일치, 교회 연합에 대한 정의를 내려야 그것을 이룰 방법을 찾아서 이룰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이단들은 확실하게 제외되어야 하지만은 정통 교단들인 카톨릭이나 성공회나 러시아 종교나 그리스 정교, 개신교도들인 장로교, 루터교, 감리교, 성결교, 또 순복음 같은 이런 종파들이 모두 교회 벽을 걷어올리고 한자리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예를 들면 5.16 우리나라 그 국회의사당 앞에 큰 언론광장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교제를 나눈다면 어떻게 될까요? 볼만하겠지요. 볼만해요. 도떼기 시장처럼 난장판이 될 겁니다. 왜요? 저마다 하나님께 은혜를 받는 채널이 달라요. 가톨릭은 조용조용한 미사를 드리면서 성만찬을 통하여 은혜를 받는 데 반하여 오순절 계통, 이 순복음 계통의 교회들은 온갖 종류의 악기를 사용하여서 노래하고 찬양하면서 성령 은사인 방언을 통해서 깨골깨골거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그에만 체험하거든요. 장로교는 또 어때요? 말씀하면서 말씀 타령할 거고 와글짝 시글짝 거리면서 예배는 고사하고 혼이 나가고 정신이 없을 것입니다. 수많은 지역교회들을 통폐합하여서 하나로 만드는 것이 교회 연합입니까? 대형교회들이 주축이 되어서 작은 교회들을 흡수해서 경합하여서 어마어마한 크기의 메가처치로 만드는 것이 교회 연합이고 교회 하나됨입니까? 아니죠. 서로 이웃한 교회들이 교회 벽을 걷어올리고 한자리에 모인 그것이 교회 연합, 교회 일치가 아닙니다. 교회 연합은 교회마다 벽을 세워놓고 있더라도 똑같은 신앙 고백을 하면서 서로가 한 아버지인 하나님을 모시고 있는 형제요 자매라고 고백할 수만 있다면 교회는 연합되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영의 일치라고 부릅니다. 가족이 하나라고 말할 수 있는 이유는 한 가족이 한 지붕 아래 살고 있을 때입니까? 아니죠. 형은 LA에 살고 동생은 뉴욕에 살고 막내는 마이애미에 살고 부모는 보스턴에 살고 이렇게 산다고 하여서 이게 한 가족이 아닙니까? 한 가족이죠. 다른 가족을 생각하실 분 있어요? 머리가 좀 이상한 분들이나 그렇게 생각하지. 빛이라는 것에 의해서 내적으로 일치감을 느끼기 때문에 비록 공간적으로 한 자리에 있지 않더라도 가족입니다. 성도들도 그러합니다. 교회도 그러합니다. 한 공간 안에 모여 있을 때 비로소 하나라는 의식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비록 교파가 다르고 교단이 달라도 지상의 모든 교회는 우리 주님의 소유이기에 영의 일치, 즉 내적인 일치가 일어나기 때문에 하나입니다. 이런 일치를 교부인 성 어거스틴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본질에 있어서는 일치를, 비본질에 있어서는 자유를, 모든 일에 있어서는 관용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신앙의 본질, 이것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어야 됩니다. 이 본질에 대하여는 완전히 일치해야 합니다. 이것이 달라서는 교회가 교회될 수 없습니다. 현금에 우리들 주변에만 뿐만 아니라 교회사를 살펴볼 때 이단들은 신앙의 본질 문제에 있어서 우리와 다릅니다. 예를 들면 현금에 우리들 주변에 있는 이단들은 예수의 신성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예수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첫 번째 피조물이라고, 완전한 피조물이라고 주장을 합니다. 이거 이단입니다. 예수는 그 하나님의 본질을 가진 분이 아니라 하나님 비슷한 본질, 이런 본질을 가졌다는 등등의 이론을 제기합니다. 예수께서 완전한 신적인 본질을 지니고 있지 않다고 주장하는 교파는 이단입니다. 이런 이단들과는 대화할 필요가 없습니다. 입만 아파요. 이 얘기해봤자 평행선입니다. 적어도 본질에 있어서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영의 일치가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신앙의 본질에 있어서는 지상에 있는 교회는 교파가 달라도 일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비본질에 있어서는 얼마든지 교파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비본질에 있어서는 다를 수 있음을 인정해야 합니다. 비본질적인 문제에 있어서도 똑같아야 한다고 주장한다면 교회는 하나가 될 수가 없습니다. 교파가 다양하고 교회가 다양한 이유는 비본질적인 문제에 있어서 저마다 이해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군대가 아닙니다. 군인들은 모두 같은 제복을 입습니다. 옷에는 계급장을 여기에 붙이고 명찰은 그 앞에 붙이고 모자는 이렇게 써야 하고 머리 모양은 짧게 깎아야 되고 장발로 있으면 안 되죠. 군대가 군화를 신고 있어야 되고 이런 모양새입니다. 그러나 민간인들은 모두 다양한 옷차림을 하고 있습니다. 모양도 다르고 색깔도 다르고 무늬도 다른 그런 옷들을 모두 입고 있습니다. 본질이 일치하는 교회라 할지라도 비본질이 서로 다를 수가 있음을 인정하기 때문에 다양한 교파와 다양한 교회의 모습을 가지게 된 것 아닙니까? 자, 그렇다면 이렇게 다양한 교회가 지상에 있는데 이런 교회들이 연합하여서 하나가 되어야 하는 이유와 목적이 뭡니까?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지상의 교회가 하나 되어야 하는 목적은, 이유는 다름이 아니라 선교적인 목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세상의 복음을 효과적으로 전하기 위해서는 교회는 반드시 연합해야 합니다. 21절 말씀에는 하나 되어야 하는 이유가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기 위해서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23절 말씀도 교회가 하나 되어야 하는 이유는 성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신 것을 세상으로 하여금 알게 하고 믿게 하기 위해서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그리고 지상의 모든 교회들이 하나 되어야 할 분명한 목적이 생겼습니다. 지상에 있는 모든 교회가 세상을 복음화하기 위해서 세계 선교의 비전을 가지고 협력할 수만 있다면 교회는 자연히 하나 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 되라고 건면하기 전에 이미 하나가 되어 버립니다. 왜냐하면 선교 현장에서 교회들은 방해꾼인 사탄과 악한 영들의 핍박과 박해를 크게 느끼고 동시에 자신들의 힘으로는 그 세력들과 싸우기에 역부족을 느끼기 때문에 이웃교회들과 힘을 합쳐서 싸워나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교회가 눈을 안으로 돌리면 서로 간의 불일치 때문에 물고 뜯고 싸우지만은 눈을 교회 밖 세상으로 돌린다면 서로 간의 불일치가 있다고 할지라도 교회는 하나 될 수밖에 없습니다. 더 큰 사탄의 세력이 교회를 핍박하기 때문에 말입니다. 교회가 세상을 복음화하는 데 대하여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공동의적인 사탄을 대적해야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분열이란 왜 생기는가를 생각해보면 언제나 본질적인 것에서부터 비본질적인 것으로 관심이 옮겨질 때 생겨납니다. 미국의 어떤 교회로부터 일어난 일이죠. 신뢰는 필요합니다. 예배당 건축을 한마음 한뜻으로 잘 마무리 지어가고 있었습니다. 이 예배당 건축하는 거는 머리 다 뽑혀요. 머리 대머리입니다. 누가? 담임 목사가. 힘들어요 그게. 그 일을 잘 마쳤어요. 그래서 친교실 부엌 장식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놓고 의견 대립이 일어나게 됐습니다. 그것 때문에 교회가 갈라지게 됐다는 말입니다. 교회가 교회의 본질적인 사명에 초점을 맞추고 그것을 붙들고 전진해 나가면 이웃교회들 모두가 한 형제요 자매라는 것을 인식하게 되지요. 그러면 자연히 연합이 일어나게 됩니다. 미국 어떤 교회는 오른발 교회가 있어요. 그 뭔지 아시나? 그러니까 한번 집에 가서 검색 한번 해보세요. 어떤 교회 안에서 세족식을 하는데 목사님이 언제든지 천도들이 나오면 앞에 나오면 왼발부터 시켰었어요. 그래서 어떤 장로님이 목사님 오른발부터 시켜주십시오 요청했는데 목사님 그거 안 들었어요. 고집 세게 그거 들어주지 오른발. 그렇다면 장로님이 사람들을 선동해 나가서 오른발 교회를 세웠어요. 그래서 그게 교회가 오른발 교회가 됐어요. 웃기는 이야기죠. 실제 있어요. 찾아보세요. 그거 양보하면 되지 않아요. 양보만 하면. 근데 문 똥꼬집이 있어가지고 목사님이 오른발 해달라 그러는데 왼발부터 계속 해서 그러므로 그런 아픔을 겪었다 그럽니다. 에베소서 6장에는 마귀들과 싸우기 위하여 그리스도인은 전신갑주를 입어야 한다 기록되어 있지요.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전신갑주를 입고 이 어두운 세상을 주관하는 어두운 영들과 싸워야 한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무장 가운데는 맨 전방에 내세운 것이 방패입니다. 이것을 뭐라고 불러요? 믿음의 방패라고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맨 전방에 내세워 악한 적들이 쏘는 불화살을 막아냅니다. 적들이 높은 지대에서 굴리는 불붙은 통나무나 굴리는 돌을 막아내기에는 개개인의 방패로는 할 수가 없습니다. 로마 군단들이 싸우는 전투를 보면 그렇지요. 이런 경우에는 옆에 있는 병사들이 방패를 연결하게 되면 사탄의 큰 공격에도 넉넉하게 대오가 무너지지 않은 채로 적의 공격을 막아낼 수가 있게 됩니다. 믿음의 방패라는 말 속에는 그리스도인들이 연합해야 하는 이유가 또한 들어있습니다. 고리로 방패를 연결하여서 막아내거든요. 그리스도인들이 일치하고 연합해야 사탄의 무서운 노도 같은 힘찬 강력한 공격을 막아낼 수가 있습니다. 선교 현장에는 그런 사탄의 공격이 실사이 없습니다. 교회 안에 기타 싸움을 이거는 정말 하나님 보실 때는 귀엽게 보이는 겁니다. 저 밖에 오는 거는 무시무시합니다. 그러기에 그리스도인들이 함께하지 않고는 그 세력을 막아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자연히 그리스도인들이 교파라는 울타리를 넘어서 교회의 본질적인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협력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어떤 방편을 사용하여서 교회가 하나 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 말씀은 이 점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에베소서 4장 3절에는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에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주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됨은 인위적인 일치가 아니라 성령의 역사에 의한 일치라는 말입니다. 지상에 있는 교회들의 연합은 외면적인 일치가 주된 일치가 아니라 내면적인 일치입니다. 그 일치는 21절과 23절에 갈 것 같으면 아이디얼한 일치는 성삼위께서 하나가 되어 있는 것 같은 일치가 되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성삼위 일치를 삼위일체라고 부릅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싸움과 알력과 다툼이 없는 완전한 조화를 이루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읽어 보신 분들에게 묻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이 서로 다투고 싸웠다는 그 내용 있던가요? 그 있으면 저한테 가져오세요. 제가 큰 상황을 이렇게, 저는 그 발견 못했어요. 성부가 일을 했는데, 성자 예수님께서 성부 하나님을 들이받고 그거 틀렸어요 하고, 자기 뜻대로 하는 거 봤나요? 없어요. 완전 일치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과 모든 교회는 이런 삼위의 관계를 닮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이 하나됨 같이 이런 일치만입니다. 이런 일치는 성령께서 우리의 심령 속에 충만할 때 비로소 일어나는 일입니다. 각 교회마다 그리스도인들 각자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주님께서 성령을 충만하게 부어주실 때 비로소 옆에 있는 예수 믿는 우리의 이웃을 진정으로 바로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이럴 때 교회 벽을 허물지 않더라도 우리가 서로 공간적으로는 떨어져 있더라도 우리는 하나라는 의식, 이것을 그리스도인 공동체 의식이라고 부릅니다만 이런 하나됨의 의식을 우리는 가지게 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거 갖고 계세요? 북한에 예수 믿는 우리 형제자매들이 그렇게 수용소에 갇히고 토굴 속에 들어가 예배드리는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긍휼한 마음이 일어납니까? 예, 공동체 의식이 있으면 일어납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심령 속에 역사할 때 아프리카인의 그 교회 또 핍박받는 중국에 있는 여러 지하교회들 마음에 긍휼함이 임합니다. 나를 믿겠습니다. 우리 주님 예수께서 후대의 제자들을 위해서 중보하며 기도했던 내용이 하나 되게 하옵소서. 하나 된 이것은 공동체 의식입니다. 온 지상의 교회와 온 지상의 그리스도인은 형제요 자매라는 의식을 가질 때 하나가 되어집니다. 피는 물보다 진하지만 피보다 진한 것은 그리스도의 속죄의 사랑입니다. 이런 속죄의 사랑을 받았습니까? 경험해 보았습니까? 이 하나라는 의식은 성령께서 내 마음과 교회 안에 충만하게 임재해 계실 때 일어납니다. 교회담을 허물어서 그리스도인들이 한자리에 모여 있을 때 생겨나는 일체감이 아니라 비록 시간과 공간의 격리로 떨어져 있더라도 그리스도인은 서로 하나임을 느끼면서 그리스도인은 서로 살아갈 때 생기는 일체감입니다. 하나 되어야 할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하나가 되지 못하고 분열된다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비극입니다. 하나 되어야 할 필요성을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선교의 사명을 맡겼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안으로 싸우고 나누어지고 분열된다면 효과적인 선교 사역을 감당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하나가 되어서 공동체적인 사탄을 대적하고 온 세상을 복음화하는 일을 수행해야 되지요. 이걸 위해서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한 손은 교회 밖으로 내밀어서 이웃 교회들과 손을 잡고 말입니다. 주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전날 밤에 다락방에서 대제사장으로 기도했던 그 기도를 우리는 다시금 되새겨 보아야 합니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 되게 하옵소서. 케임브리지 앞 장로교회 캠년장 온 교회 공동체 성도들 하나하나가 성령의 임재를 통하여 우리가 하나라는 그 의식을 갖게 만들어 주옵소서. 서로서로 사랑하고 붙들어주고 위로하면서 저 열려진 천국문을 향하여 당당하게 걸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어지게 하옵소서. 성부, 성자, 성령께서 다툼이 없는 하나됨 같이 우리도 그런 아이디얼한 하나됨을 추구해가는 캠년장 공동체 되어지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만찬 거행하겠습니다. 장로님들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앙 고백으로 사도행전으로 신앙 고백을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뒤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상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찬의 찬송 227장을 보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오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아멘. 주께서 잡히시기 첫날 밤에 다락방에서 제자들을 모아놓고 이렇게 키두신 일, 스승과 제자들 사이에 떡과 잔을 나누시면서 이와 같은 성만찬 제정을 교리를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는 이 성만찬 예전을 거행합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무엇 하려고? 주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었다는 이 사실을 언제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의 후세대 후손들에게 전하기 위해서입니다. 오늘 이 성례전을 거행하는 것은 다섯 가지의 의미가 있는데 오늘은 성령의 초대로서의 성만찬 Invocation of the Spirit라는 이런 개념으로 성만찬 예전을 거행하고자 합니다. 성만찬은 눈에 보이는 사인입니다. 보이는 말씀이에요. 떡, 잔, 눈에 보입니다. 저기서는 강단에서는 들리는 말씀, 귀에 들리는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 오늘은 눈에 보이는 이 말씀 뭐 떡인데 뭐 말씀이라 그러나요? 포도주인데 뭐 말씀이라 그래? 말씀입니다. 먹는 말씀이에요. 이 성만찬에서 떡과 잔을 마심으로써 그리스도께서 하늘로 오르시면서 우리에게 주셨던 약속의 말씀 세상 끝날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겠다는 그 말씀을 되새겨보는 시간입니다. 우리를 버리지 않고 사랑하시겠다. 그래서 성만찬에 있어야 할 3요소가 뭐예요? 조금 전에 읽었던 고린도 11장의 약속의 말씀. 이게 참 중요해요. 결혼식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죽을 때까지 버리지 않고 사랑하겠다는 요 약속 서약이 아니겠어요? 큰 다이아몬드 반지 주는 게 이 중요한가요? 돈이 없어서 구이 반지를 주더라도 그 약속의 말씀만 있으면 그건 멋있는 결혼이잖아요. 그죠? 다이아몬드 못 받았다고 서운해 하나 아니죠? 그 약속의 말씀. 오늘 우리 약속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두 번째는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의 임재. 요 설교가 끝난 다음에 제가 기도합니다. 성령께서 임재해라. 이 기도가 두 번째 중요한 것은 세 번째가 뭐예요? 여러분들의 믿음입니다. 에이, 떡도 그 이만큼 준 것도 아니고 왜 하세요? 이거 떡으로 하나 준 거 의미 없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여기 믿음을 실으면 그리스도의 몸으로 느껴지는 일이 있게 되어집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떡과 잔을 대해야 합니다. 예시대에도 떡과 잔을 먹고 마시면서 중세시대 때 수많은 기적들이 있었어요. 오늘날에도 있습니다. 개신교는 잊어버렸어요. 성만찬의 중요성만 오직 말씀전통만 살아있어서 성만찬을 1년에 한두 번 하는 정도로 잊어져 버렸습니다. 다시금 성만찬이 개혁 장로교회에서 다시금 부활되어야 성만찬을 통한 놀라운 기적의 역사들을 청년자만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믿음을 실을 때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내 친구 동역자도 이것을 경험했습니다. 자기 교회 그 지체 가운데 나이 많으신 그 할머니 한 분이 뭘 먹었는데 석 달 동안 이게 먹이 안 내려가요. 약을 먹고 의사를 찾아가 내려가지를 않아요. 그래서 목사님이 성만찬에 대해서 설교를 하고 성만찬을 통하여 기적이 일어난다는 말씀을 들었더니 할머니께서 소망이 생겼어요. 떡과 잔을 먹는 순간 먹었더니 끄르륵 끓으면서 석 달 동안 내려가지 않던 체중이 쭉 내려가. 그래서 할머니가 기뻐뛰면서 자기 양말 속에 숨겨둔 검금을 다 꺼내가지고 고쳤다고 그 간증을 합니다. 역사가 있어요. 이거를 우리 캐년장교회는 다시금 부활을 시켜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권리입니다. 믿음 가지고 이 성령의 초대인 성만찬에 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성만찬의 핵심은 그리스도의 임재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떡과 잔에 임재해 있는데 그 떡과 잔을 먹는데 어찌 기적이 일어나지 않겠어요? 내 삶의 문제를 가슴에 품고 나와서 주님이 누군지를 알고 주님이 누구인 줄 알고 떡과 잔을 먹을 때 이와 같은 기적들이 내 몸과 내 가정과 그리고 우리 캠년장 그리고 온 세상 가운데 임하기를 바라면서 떡과 잔을 먹고 마셔주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2000년 전에 있었던 이 사건을 다시 한번 저희들이 이곳에서 재현합니다. 우리 주님 이곳에 떡과 잔 위에 임재해 주셔서 떡과 잔을 먹고 마시는 온 지체들이 마음이 뜨거워지고 마음에 기쁨이 넘치고 그리고 삶의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는 놀라운 역사들이 임하게 만들어 주옵소서. 우리 귀에 들리는 하나님의 말씀도 이와 같은 역사가 있을진데 우리 눈에 보이는 말씀의 떡 아버지 하나님 또한 피의 떡을 우리들이 먹고 마실진데 오지 그러한 역사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하나님 다시 한번 주님의 약속의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구체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보고 느끼고 하나님 체험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말씀 약속하신 말씀을 붙들고 주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그 피가 강같이 흘러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셨다는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떡과 잔을 들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 주님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주의 죽으심을 전하는 저희들 되어지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주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들어서 치하여 들으시고 이렇게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시면서 이 떡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다. 받아 먹으라 그랬습니다. 이 떡을 믿음을 가지고 받아주시기를 바랍니다. 떡을 받으실 때 그냥 받지 말고 이렇게 떠올라서 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찢겨지신 주님의 몸입니다. 십자가에서. 상함은 우리의 죄악이었느니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몸에 병이 있고 아픈 분들 떡과 잔을 먹고 마시면서 기도하십시오. 주님이 십자가 지심은 우리를 병에서 의인받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Thank you.
감사의 찬송을 불렀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주님의 은혜 너무나 감사합니다. 떡과 잔을 통하여 다시금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할 수 있게 해주시고 그 은혜를 다시금 받게 만들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이 찔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나음을 입었습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문제, 괴로운 문제, 풀리지 않는 마음의 여러가지 고통들, 아픔들 오 하나님이 떡과 잔을 통해서 풀어놓아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상처가 물게 만들어주시고 우리의 마음속에 다시금 우리 하나님의 새로운 은혜가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거칠고 힘든 모든 세상을 넉넉하게 싸워 이기는 저희들 되게 만들어 주옵소서. 이제 우리를 하나 되게 해주셔서 세상으로 보내주심에 오 하나님 세상으로 나아갈 때마다 전능하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셔서 모든 어둠의 영들을 싸워 이기게 만들어주시고 어두운 세상 가운데 예수의 주 되심을 선포하며 영혼들을 살리는 복음을 전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축복해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자, 모두 다 일어나셔서 1장 찬송을 부르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그래서 이 강단에서 선포하신 말씀은 우리는 하나라는 것, 하나됨을, 일치됨을 우리들이 체험하며 느끼며 나아가는 우리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축복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두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